여러분,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사사기 2장은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었던 한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데요. 이 사사기의 어떤 역사를 풀어내는데 사사기를 쓴 저자가 어떻게 풀어내냐면은 사사기의 역사를 여호수아 시대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환희를 맛보았던, 신앙적으로는 상승하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의 고배를 마셨던 급강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가 지나고 이제 죄의 구렁텅이로 급강하하는 타락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이요 굉장히 서글픕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세대를 딱 비교하면서 10절 한 절에 선을 딱 그었는데 이 10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슬픕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어떤 역사의 전환기에 중대한 변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과정을 경험했고 성취했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큰 역사들을 새로운 시대는 모른다는 겁니다. 몰랐다. 모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라를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끊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2장에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사사 시대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무엇보다도 이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은 배교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폭이 너무 큽니다. 이 부모 세대와 이들의 폭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들은 언제나 다음 세대들을 염려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다음 세대에 대한 진짜 염려와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신앙의 야성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사기 세대가 처한 위험처럼요, 이들이 배교와 타락의 위험성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자녀들 역시 신앙의 야성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들 역시 배교와 타락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새롭게 일어났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책임져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도 가르쳐 주었어야 하고요. 잘못했다면은 그 축복이 어떻게 징계와 저주로 바뀌는지도 경고하고 가르쳐 줬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는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자 그들의 후손은 곧바로 타락으로 떨어졌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가르쳐도 그렇게 바로 가르쳐도 그들이 꼭 타락과 비교로 떨어지는데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적극적으로 바르게 물려주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잃는 것은 한 나라를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습은 이곳에 개척되어진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8년째는 우리가 2기 사역을 준비하고요. 이제 9년째 되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영역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돕고 신앙적으로 세워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서의 교육자들도 여기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말씀을 어떻게 심을 건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유럽은 이슬람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이슬람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계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잠식하고 들어가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기독교가 이슬람에 들어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가 어릴 때 그들에게 코란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여기 가까이 있는 파키스탄 얘기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20살이 되기 전에 자녀가 코란을 한 100번 정도 읽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20살 되기 전에 성경을 100번 읽은 애들이 있을까요? 그리고요. 이들은 20살이 되기 전에 코란의 20% 내지 30%를 암송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경의 20%와 30%를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2시간씩 코란을 배우러 다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수학 영어가 아니고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는 가정이나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코란으로 무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중간에 개종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렇게 딱 접하잖아요. 기독교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도 귀한 것이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역시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는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생깁니다. 성경을 캐논이다 라고 말하는데 잣대입니다. 이게 바른지 아닌지는 눈으로 보면 몰라요. 이 바른, 그러니까 자를 딱 대봐야 이게 바른지 아닌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기준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동성애가 안 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아닌지는요 오직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주일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그냥 잘될 거다 이런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제대로 이렇게 무장하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포기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직접 가르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부모된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말씀 가운데 양육하지 못했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기준도 없는 아이로 자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그리고 환경에 매로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서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크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그래서 이 혼탄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은 진리로만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데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나 환상이나 현상으로 오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인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모범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수문박 광장의 부흥이라고 얘기하던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성령을 강론하던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 준행, 살아보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행입니다.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냐면은 자신이 직접 살아본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살아본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인가? 내가 실제로 살아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살아본 성경, 내가 살아본 말씀.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직접 살아보면요,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살아보아서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가르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수비 관심을 가져야 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요게벳.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은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입니다. 달랐습니다. 성경을 배웠던 시기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것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가정에서 리브가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란으로 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따로 경험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몸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성경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예들을 들어보면은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교육받아왔고 늘 들어왔고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은 그 아는 지식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진짜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 지점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은 단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체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적들 가운데 그리고 출애굽의 그 수많은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얍복강의 체험을 겪으면서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나중에 욥바에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가 욥바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3000층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지속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하고 그 만남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는 그 깊은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고 그것이 생활 가운데 계속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 교육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요,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교사와 부모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교사와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가,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도저히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체험이 없어도 어떤 의미에서 전달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체험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뭔지를 몰라요. 본인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청소년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왜 사는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고상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들어보면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 던지는 어떤 인생의 질문 앞에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명확하게 자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과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아이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붙잡는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아이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았을 때에 이 아이가 이 경험 앞에서 전율하고 놀라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했을 때에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아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정돈이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형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 균형, 위로, 존중, 한십의 네 가지의 가치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가치인데, 교육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가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을 듣게 되십니다. 이게 한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위에 뜰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서 변화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확인받을 때까지, 공생애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히 해주셨는데 너는 사랑받는 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마태복음 25장 36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자신의 존재 안에서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세 가지 공부를 하셨을 때에 제가 이 제자라는 가치를 얘기할 때에 늘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지음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여 기쁨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공생애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한습의 교육과 한습의 모든 양육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아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배움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요, 경험해야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사명을 알아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지금부터 벌써 이제 횟수로는 2년이 되었네요. 7년차 되었을 여름부터 떠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각 가정마다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신방 가서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했던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명과 존재가 어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명과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른에게 멈추지 않고 그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저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수비를 7년 동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6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지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뭘 얘기할까요? 공동체로 주셨던 말씀이 각 가정으로 흘러서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는 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육, 사교육, 적절한 대안교육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한십의 교육 목표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 예배 후에 3주에 걸쳐서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어지는데 교사가 아닌 분들도 우리 교육의 목표의 전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처럼 그리고 강의처럼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한번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쉐마라는 구절인데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가정교육입니다. 신앙의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구절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얼핏 읽으면 잔소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라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그건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어느 순간 어느 영역에서도 신앙의 교육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교육의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꼭 성경을 펼치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만이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 때로는 싸움하면서 때로는 성적표를 가지고도 신앙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교육의 모체는 가정교육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문화랑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 문하랑 교수님이 오셔서 세대통합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세대통합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래서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2018년도부터는 여러분 가정에 가정예배가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와 더불어서 가정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결심할까요? 부모님 우리 가정예배 드리기로.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고 얼마나 많은 정열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최대 가치인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인 우리의 결심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정예배 용지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어느 날 드리다가 가져가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게 요즘 프린트 안 합니다. 다시 프린트해서 내놓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이 틀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가셔서 꼭 가정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안 들으면 거짓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거든요.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늘 듣는 거짓말 이겁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머리가 나빠. 너 못생겼어. 넌 키가 작아. 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마 세계 뜰 건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존귀하며. 자, 제 따라해봅시다. 나는 존귀하며. 나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듣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너 머리가 나빠. 너 공부 못해. 너 키가 작아. 얼굴이 왜 그래. 이런 거짓말을 듣고 있지. 이 얘기를 우리도 못 듣고 우리 자녀들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적어도 가정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존귀해. 너는 값을 매길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이 진리를 말해줘야죠. 승우 형제 이거 잠깐만 내리실래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세 가지 안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보고 세 가지. 그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지. 또 그 아이에게 아이 얼굴 쳐다보면서 너 얼마짜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돈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제가 계속 요 근래에 설교를 한 흐름들을 여러분 쭉 따라가면 한습의 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입니다.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습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큰 인물이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었던 그 세대가 사는 동안은 백성들은 자녀들은 여호와를 잘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영향으로 그 시대가 살았고 그 시대가 빛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인물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휘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익두, 주기철, 최곤능, 손양훈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자정 능력이 없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의인과 적은 수의 인물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저는 한습이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한습의 교육 목표를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습의 교육 목표는 성경을 가르친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의 신앙 교육에 달려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다. 이것이 한십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고